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키를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루리는 탕자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오시고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또 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구원의 축복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재미도 없고, 예. 뭐 공연 가고 어디 가면 즐겁고 재밌고 등산 가고 술 마시고 그러면 재밌는 게 많은데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남는 것은 지치고 피곤하고 후회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세상 것이 그래요. 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 안식, 성공 그게 다 이 안에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 내려갔는데 아저씨들이 뭐 열 분이 모여서 뭐 집중해서 막 뭘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시냇물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 물을 막고 옆으로 지나가게 하고 물 웅덩이에 있는 그것을 파내는 거예요. 모든 물을 보내. 아침부터 저희들이 놀고 돌아왔더니 아직도 파고 있어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파는 이게 나중에 끝까지 봤죠. 뭐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장어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크마를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크마 그거는 뭐 동전 얼마 안 된 몇백 원일 수도 있어요. 예, 몇천 원 가치밖에 없을 줄 알지만 그게 빠졌는데 그 물을 다 퍼내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을 감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열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많은 신들에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를 쳤는데 우리같이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 지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천하보다 소중한 거지 우리의 삶은 탕자와 같고 우리의 인격과 모든 모습은요 정말로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결정을 했는데 우리 5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전체 리모델링하고 또 영상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모든 헌신한 것을 거기에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과 여러분의 정말 행복한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다 투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로 사람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또 문화를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처럼 여러분 집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생애와 행적의 말씀을 기록한 이 네 개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도 새가족 이제 등록도 하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우리 아내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연조가 깊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어느 성 다락방을 하거나 지교회에 가서 성경 찾으시라고 그러면은요 2년 3년이 됐는데 빌레몬서 그럼 어디 있지? 이게 한 장이거든요. 이게 얇아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연조가 기쁘신 분은 손가락에 성령 충만 받아가시고 어떤 분은 한 번에 캐시 딱 찾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거의 도사 같죠. 그분 보면 아무리 뒤져도 안 찾는데. 이제 이게 세 가족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찬양도 모르고 성경도 못 찾고 그러면 여러분은 도와주셔야 되고. 또 세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아, 신앙의 그 단계가 정말로 천 단계는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 천 단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그 과정이 있어. 예수 믿고, 그 다음 과정들이 확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계단에, 몇 번째 계단에 와 있는지를 너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셔야 돼요. 뭐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서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을 탁 읽었더니, 폈더니, 낳고, 무슨 책이 뭐 이래. 아, 그럼 물을 수 있나? 왜 이게 마태복음이 낳고, 족보가 나오냐.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도사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다. 유대인들의 족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의 대를 쭉 올라가잖아요. 조상조상 올라가면 누구에게 만나냐면 다윗에서 만나요. 요셉에게서 쭉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냐면 다윗에서 만나요. 다윗은 누구죠? 다윗의 별.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남의 아내를 뺏었다든가, 뭐 이방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복음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죄인들, 제가 우리 족보를 봤더니요, 훌륭한 이야기만 있더라고요. 앞부분에 조상에 대한 무슨 관직을 했고 몇 순찰이 있고 무슨 장군이었고 촥, 나쁜 이야기는 한택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떤 내용은요, 설교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성경 안에 다 있다고요.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해 그에게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핵심이 자살 이런 예방 전문인들 모임, 5년 전부터 쭉 팀을 짜서 했는데 현장에 너무나도 잘 가요. 지난번에는 안양에 있는 소년 교도소에 가서 말씀드리죠. 공주에 가면은요, 사이코패스 치료 감호소 중독, 마약 중독자 전과 40범, 50범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치료하고 살리고 복음 전해요. 그들이 다 우울증에 빠져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다고 귀신하고 살아가요. 그분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세 가족들에게 이제 성경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딱 보면서 야 도사 같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이 시작부터 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거시적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을 알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성경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에 왜 반복되시나요? 이것도 아무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분이 질문하죠. 그런 질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그런 자주 듣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한 권으로 기록하지 않고 네 권으로 기록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50주년 그 역사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남희 목사님이 혼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적고 최 목사님도 적고 김 목사님도 강 목사님도 적고 한 네 권 적었어. 다섯 권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역사와 50년 역사가 더 보완이 되지 틀린다고 해서 그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오늘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몇 분 모였어? 그럼 일부 예배는 30명, 40명 그렇게 말할 거예요.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 몇백 명 됐어.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 100명 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가 그 봤던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자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모든 내용을 기록 부스를 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다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아 예수님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오병이어 있을 때 어떻게 했어? 그 누가 줬어? 다 그거를 인터뷰를 한 거죠. 다 모아서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왔고 구약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쓰신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많은 말씀은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의 생애를 네 명의 각도로 쓴 책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의 생활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분이 적은 책 있습니까?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부인이 적고 아들이 적고 제자가 적고 그런 책 있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로 적은 거예요. 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을 정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복음, 마가복음, 그리스도복음,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하나님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성령복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란 마가가 복음을 잘 깨닫고 정리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방식과 현장에 맞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복음서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질문은 왜 사복음서 중에는 같은 사건 중에 다르게 기록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내용이 있는 이유.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하셔가지고 1.1억도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모든 사건은 똑같아야 돼. 사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게 그런 거야.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우리 똑같은 현장에 있더라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들이 적은 사람도 있었고 암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는 기억하고 잊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기억한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적힌 게 아니에요. 수십 년 후에 글 적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금방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기록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기록에. 적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만난 적도 없고 제자들 만난 적 없어.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기록이 필요했던 거예요. 증인 문서 기록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비디오로 시대의 시대마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는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부터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예배로 다 바뀌었잖아요. 현장에서 핍박받을 때는 뭐냐? 다락방과 지게회로, 가정으로, 미션홈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당, 교회당을 지어서 우리는 이렇게 거의 뭐 문화센터와 같은 공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은 회당 같은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센터예요. 오늘의 개념은 진짜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구원받은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건 교회 당이죠. 건물이죠. 이렇게 사복음서가, 약간의 다른 내용이 있는 이유는, 첫째, 사복음서는 축자 영감의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또 그 전달을 받은 그래서 또 기록하고 정리한 증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한 차이점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요, 그 차이점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완벽한 말씀이 되어 그 말씀들이 더 완벽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기합니다. 한 부분을 보면 이게 틀리는 것 같아요. 다른데 보면 짝이 있어요. 보완하는 말이나 추가하는 말이거나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95% 이상이 다 구약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게 풀어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큰 첫 번째에서는 누가와 누가복음의 특징과 응답에 대해서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죠. 사복음 중에서. 첫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사복음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직접 활동한 열두 제자들과 가장 짧은 시간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식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사도행전에서도 중간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도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 동행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자,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로마로 압송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 현장에서 2년 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이방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시간도 가장 짧게 있었지만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없었던 가장 많은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예화라든가 말씀이 가장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마리아. 그렇죠?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마리아의 형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 마리아를 만났던지 진척 인터뷰를 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가장 자세히 기록이죠. 목동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찾은 거예요. 왜? 데오빌로 각하여 이 엘리트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 열정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 있는 부분은 찾아가서 조사하고 알고 싶잖아요. 그런 열정이 누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필요한 메시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잘 정리해 놓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앞에 보면 누구에게 보냈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근데 1편은 누가복음이고 2편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나온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래서 말을 좀 반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이런 존칭 필요 없어요. 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양육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거리낌 없이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누가는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참된 헌신자였습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암을 평생 간호하고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는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거든요. 끝까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누가는 있어야 돼. 왜? 사도 바울이 뭐 39대 40에 하나가만 매를 두 번 맞았고 어려움을 다 돌에 맞았고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리고 안질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크게 썼어요. 눈도 안 좋죠. 몸도 안 좋죠. 말도 더듬죠. 이러니까 도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도왔던 누가.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계속 해줄 수 없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의 필요성이죠.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거든요. 전도 현장에 갈 때 항상 팀으로 다녔어요. 팀으로 다닌다는 것은 뭐냐. 전도 현장을 갈 때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 계속 대줄 수도 없고 그때 당시는 온라인 송금도 할 수도 없고 그때 어떻게 이렇게 다녔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답을 한 가지를 얻었어요. 가는 곳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항상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가는 곳마다 저는 의사인데 어디 뭐 병 고쳐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가가지고 돈 고쳐서 돈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 도와주고 거기서 뭐 사주고 그러니까 의료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면은요 병 고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온다니까요. 다 와요. 그래도 막 제가 지금 복음만 전해줘도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돈이 없다고 큰 장닭을 들고 왔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그러면은 그 부흥에 갔다 오면 시골에서 뭐 감자 들고 오고 닭 들고 오고 그래서 그 가고 60년대에는 그냥 은혜 받으면 막 그걸 주는 거예요.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이쪽에는 오리 차고 여기는 닭 차고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형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병 고치면 우리 집에서 대접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굉장한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무슨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팀을 찾을 때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팀 찾을 때까지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5년 전에 어제 자살 예방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살 예방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열정이 있어. 아 저분이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도 팀이 되고 거기에 있는 렘넌트도 팀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문을 자살 예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양교도에서 엊그제 갔고 뭐 치료 감호소에도 가게 되고 그런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중심이 바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팀들을 항상 준비되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치유 사역, 모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에요,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라는 경우는 여러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집도, 우리 복지도, 어떤 부분도. 생명 걸, 그런 내가,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할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야를 찾아내고, 우리 교단 전체 안에서도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최고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문장력으로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공무원, 고급 공무원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사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진자는 데오빌로와 로마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좀 안 되지만 우리 렘넌트 중에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그 마광수라는 교수님이 자살한 그런 66세 되셔서 뭐 어떤 책을 쓰고 나 결국은 어렵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요 담배 피고 멋있게 찍는데 이제 결국 자살하셨잖아요. 아, 그 좀 천재적이신 분이고 아이디어도 많으신 분인데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러한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누가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준 그 매뉴얼. 그걸 쭉 연구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거, 탕자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자면 이제 집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옵소서 이러면 한 대 더 맞죠. 그러잖아요. 한 대 더 맞죠.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리 그 자녀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이해하고. 뭐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그러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지를, 이게 아홉 가지 규모, 전도의 삼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리에 앉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저 끝자리에 앉아라. 이게 규모거든요. 예, 규모. 그런 부분.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치료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누구죠? 몇 명이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한 사람밖에. 여러분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어디를 가든지 막 나서고 잘난 척하고 윗자리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복음의 그 내용이죠. 예.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구원이지만 복음 가든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 안에 이제 담아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살아있는 모델과 매뉴얼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이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새 가족들도 또 왜냐면 누가가 그것을요, 늦게 믿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늦게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처음에 제가, 96년도에 이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면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벌써 몇 년 훈련이 됐더라고요. 90년도, 뭐부터, 91년도부터 합숙 시작하고, 한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핵심 메시지 했던 그 비디오를, 그때는 이 영상으로 안 하고 다 비디오로만 팔았어요. 비디오를 다 샀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한 3층에 한 벽을요, 비디오 꽂이로 다 만들었어요. 꽂이니까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가장 복음적인 별 5개 치고, 4개, 3개 치고, 모든 비디오 핵심 다 들었어요. 그거를 쭉. 듣고 나니까 속이, 아, 이제 좀 알겠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겸손하게 배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떤 분은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메시지 들었더니 이제 좀 숨 쉬겠다고. 그 누구냐?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 훈련이 다 대학원 나오시고, 대학원에 또 하나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WRC가 20회 됐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늦게 참여해가지고 1회 때부터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싶었어요. 왜? 그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고아원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전혀 불신자신데, 한 번은 그분의 그 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지나가면서 보다 봤더니, 뭐, 이렇게 그 CD가 이렇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찬송가 CD래. 600몇 장. 그 왜 이걸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해 불신자여가지고 찬송가를 전혀 몰라서 배우려고 샀대요. 본인의 월급 할부로 해가지고 월급 한 달치 월급이더라고. 지금은 그냥 앱 하나 다운받으면 되잖아, 몇만 원짜리. 그때는 아니었고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더니 야시 그분이 나중에요 도청 또도 유엔 나중에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 누구하고 누구 결혼했어요? 거기 도의회 그 의원에 부인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모르면은 겸손하게 배워서 열심히. 그러니까 성공자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도 새 가족들도 겸손하게 모르면 물어보고 배워나가고 또 먼저 믿는 분들은 이렇게 누가가 먼저 알아서 후배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역사를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 내용 중에서 붙잡고 묵상해야 될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그보다 좀 더 자세히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지식이 뭐 같은 말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며 육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여러분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인사 잘하고요. 겸손하고 신앙 좋으면은요. 사랑스러워져. 이놈이 말 안 듣고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사랑 안스러워져요. 우리 교회는 사랑스러운 얼마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공부하는데도 또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뭐 일하고 사랑스러운 렘넌트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랑받으면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앞에서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복음적인 비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누가복음에 남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약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돈을 더 앞서 생각하고 그렇게 성공을 더 앞서 생각한다면 차라리 거지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가난하게 만듭니까? 절대로 그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장로님들은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 장로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모든 장로님들은요, 다 교회에 헌신하시고 교회 헌금 헌당할 때 절반 하시고 또 남아가지고 또 나눠주시고 그런 장로님들 다 계셨어요. 네, 그런 분은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후대도 잘되고 천대까지 복을 얻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사랑하면서 아 우리 아빠는 돈이다야. 돈 하면 확 나오고 아 아이들이 다 눈치챈다니까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이다네. 성공이다네. 자기밖에 모르네. 아이들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다다. 하나님이 다다. 생명 살리는 일, 이 복음의 길이 다다.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심겨져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돈이 다야. 그러면은요, 그 영향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가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엘리트였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전도자의 길을 갈았다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가 보고 만에는 부자를 쉽게라면 까는 이야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어떤 부자가 예수님 와서 그 예도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다 해놔야 돼.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성도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헌금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긴 드라크마 이야기하잖아요. 두 랩돈 이야기하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두 돈이라도 그 과부가 낸 그 돈이 부자가 낸 큰 돈보다 더 크다. 그게 그리스도의 헌금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액수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손 바쳤다고.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의 응답을 주신다니까. 성경과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된 삶을 살고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한 번은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같이 살려면. 사랑같이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니까요. 인기도, 성공도, 돈도, 가정의 축복도, 결혼도 다 따라와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그 좋은 믿음입니까? 그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가 내 많은 헌금보다 더 큰 것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차고 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돈이 단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체질이 뭐냐면 돈 체질, 먹고 사는 체질이었거든요. 인생 기준이 그게 다였거든요. 성공이 다하고 내가 다였거든요. 한 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인간으로 한번 거듭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돼요. 근데 믿음, 성경에 나왔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꼭 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하는 거고. 내가 경제적으로 없는 분들은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하는 것이지. 경제로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몇 대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 모든 분들한테 말을 하자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강단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 나의 메시지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어느 말은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럼 아 이거는 내 목사님 나한테 맞는 말씀 아니면 다른 분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응답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다른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는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작곡가였어요. 음악도 잘했어요. 그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모든 말씀이 다 찬양 노래로 돼 있었거든요. 그냥 읽으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찬양의 내용이 많이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찬가 뭐 이제 그 목자들의 찬양 뭐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누가가 음악성 예술성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들을 살리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이 누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 전도자의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복음을 가져서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 우리도 복지도 하고 노인도 하고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주 소중한 일을 우리 교회에 하게 될 겁니다. 거기 지역의 중독자들 치유하는 일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들이 할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할 거예요. 예. 어제는 한 렘넌트로 딱 올 때 목사님 그 혼자 젊은 너무 고생하면서 5년 이상 몇 년 이상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는 근데 이번에 어떤 국가 세미나에 갔더니요 로봇과 장애인이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중에 의논 좀 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맞다. 여러분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외로우니까 로봇을 갖다 선물해줘가지고 로봇가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하고 이 사회적 기업 로봇하고 관계가 있어. 예. 그런 분야가, 야, 그렇게 하자. 거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자.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잔치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은 자에 앉으라는 권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고침받은 문둥병자 10명.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삭개오. 엠마오라는 두 여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이 42가지나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이 없는 내용이. 여러분, 이 누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방인으로 살았던 누가는 사도 바울 팀을 만나기 전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심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의사 누가는 이 세상이 12가지 영적인 질병에 빠져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엘리트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기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결국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잘 정리하여 엘리트까지 복음화하는 인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가처럼 나의 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발견해. 이게 바로 기능의 영적 서밋을 되어 있으면 우리의 기능의 서밋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역사로 남기는 나의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참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가진 게 너무나도 음악도 잘하고, 예, 의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많아요. 어제도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싱가포르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가서 사회하고 진행했더니 거의 며느리감이 그 걔도 영어도 잘하고 그 딸도 뭐 영국에서 월급 받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이 후대들이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응답을 받는지 며느리 받는데 초등학교는 중학, 일본에서 다니고, 중학교는 미국에, 고등학교는 뉴질랜드 다니고, 직장은 싱가포르 다녀.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만났어. 얼마나 능력과 재능이 많은지. 예. 이 한 사람만이어도 한 지역 나라 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여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누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모든 걸 버리고 감옥 따라다녔어. 예. 네,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은 유일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가장 값지고 영원한 것들을 남긴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처럼 복음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남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탕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제까지 50년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고 저주받고 사단 마귀의 종살이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모든 재앙 저질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갈등하였고 염려하였고 불안해하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